네, 반갑습니다. 네. 그럴 때는 박수도 한번 치는 건데.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뵙고 또 뵙는 분들 계시고, 혹시 처음 뵙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네. 저를 처음 뵙는, 네, 몇분안 되시군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죠? 얼마나 말씀을 전할까요? 네, 주님이 인도하시는 시간까지 오늘 말씀 제목이 복된 사람의 능력인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복된 사람이 되세요. 한번 서로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복된 사람이 되세요. 네. 길게 하지 않을게. 오늘 첫날 저녁이니까 뒤에 또 모임도 있고 그래도 또 너무 짧으면 안 되겠죠. 네. 팔복 말고 구복이 있잖아요. 팔복 다음에 구복이 뭔지 아세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며. 예, 뭐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적당히 하는 좋겠죠. 자, 사람은 참 누구나 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해요. 또 한국 사람 특별히 복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나는 복된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복된 환경을 원하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자. 그런데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복된 환경도 있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환경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복된 사람이 먼저일까요? 네. 흔히 복된 환경이 주어져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반대예요. 복된 환경 이전에 복된 사람이 먼저입니다. 좋은 나무가 먼저인가? 좋은 열매가 먼저인가? 사실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가 먼저이듯이 바로 복된 사람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참 행복해요. 일이 주어지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감사하고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어서 좋아하고 또 병들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다고 좋아하고 하는 일이 순탄하면 형통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역경에 처하면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온도계 같은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은 온도 조절계 같은 신앙인이 있다. 온도계는 바깥 온도에 따라서 그렇게 그대로 추우면 수온주가 내려가고 더우면 수온주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인데 온도 조절계는 바깥 기온이 내려가면 안의 온도를 높이고 바깥이 더우면 안의 온도를 낮추는 온도 조절계 같은 신앙인이다. 여러분 어떤 복된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사실은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환경은 오래가질 못합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파라다이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실낙원의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통이란 아, 여러분이 아주 기억해 둘 만한 문장인데요. 형통이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통이란. 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형한테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란 단어가 뭐야? 아, 라고 물었더니 형이 그건 딴 얘기가 아니고 다 만사를 형을 통해서 하라는 거야, 임마. 아,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형통, 아, 한번, 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 그런 삶을 형통이라고 할 텐데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형통이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다. 형통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냐면 되게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성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서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복이 통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간다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 참 권고한 세상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블레싱이 흘러간다고 하는 이런 형통은 참 귀한 삶이죠. 그런데 그 형통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밖에서 손을 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 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자기 손을 뻗는 거죠. 자기 손을 뻗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 손을 뻗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이해가 갔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온 환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귀신도 쫓아주시고 주님이 그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는데 문제는 자기에게 예를 들면 옷자락 만진 그 여인, 혈우병 걸린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녀가 혈우병이 치료됐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는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편에서 그 주님의 능력을 당겨오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편에서 그것이 손을 뻗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블레싱 형통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인간 편의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고 또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성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20명이 딴 버스가 한강다리를 지나가다가 교각을 들이받고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버스에 탄 20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안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이 더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69번을 96번으로 잘못 알고 탄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졸다가 한 정거장을 더 가는 바람에 변을 당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관인데 이 버스를 타려고 30m를 질주한 사람이라. 누가 만든 얘기겠지만은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비슷한 얘기 하나 있는데요. 고3 때 공부 열심히 하다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빠진 거예요. 고3 때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이 생기면 머리를 심은 거예요. 머리, 뭐 요즘 뭐 하나 심는데 500원이란 말도 있고, 어쨌든 이게 수만 개 아닙니까? 이거 이거 심으려고 해도 수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굉장히 몇 천만 원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억대 부자일 수도 있어요. 머리숱이 저처럼 많은 분은. 그런데 이 친구 한 2년 동안 머리를 심은 거야. 그래가지고 시골에 여름방학 때 시골에 사는 어머님 집에 가서 지금 머리 난 걸 자랑한다고 대문 밖에서부터 어머니 하면서 제 머리 좀 보세요 하고 들어가는데 엄마가 혀를 차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야 군대 영장 나왔다. 이게 뭐 인간이 바락바락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도와준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반대편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좀 전에 제가 구덩이에서 손을 뻗치는 것처럼 인간 편에서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군대에서 영관급 장교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양봉 꿀을 재배해가지고 이렇게 벌꿀 가지고 했나봐요. 많이 이제 꿀이 재배가 돼가지고 그 와서 좀 꿀을 좀 가져가라 하고 사병들한테 얘기했는데 저마다 오는 친구들이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는 요만한 박카스병 하나 가지고 어떤 친구는 요런 물병을 하나 가지고 나중에 오는데 어떤 친구는 빠켓을 들고 들어요. 이게 바로 지 믿음에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자기 부동자세로 있으면서 세상이 복된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남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전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오장육부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움직여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또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 가느냐 바로 인간 편에도 준비된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된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요셉이라는 한 인생을 들여다볼 때 어떤 점이 정말 준비된 인생이었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억울하게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죠. 각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복된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디를 가나 복을 끼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고 흉년에 더불어 그 애굽 민족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그리고 거기에서 감옥에 보디발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정치범 수용소인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었던 그가 어떻게 애굽이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도구로 그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그 형통의 비결은 첫째 요셉이 복받은 비결은 행복은 운이나 재수에 근거한 운명론적인 세계관이나 또 하나는 모든 건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공로주의적인 세계관에 붙들려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붙들려 살았을까? 철저히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신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소풍을 갔는데 시냇물이 졸졸졸졸졸졸 소리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유치원 선생님에게 물은 거예요. 선생님, 시냇물이 졸졸졸 노래를 불러요. 근데 선생님이 그 대답을 못했어요. 저게 왜 시냇물이 졸졸졸, 여러분은 아세요? 시냇물이 왜 졸졸졸졸 소리를 내잖아요? 아이가 물었는데 선생님이 막상 대답을 못한 거야. 아, 그래서 그 다음날 아이에게 대답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물이 흐르면서 물 속에 있는 돌멩이에 부딪히는 소리예요. 물이 흘러가면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 원치 않는 돌멩이들이 놓일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멜로디로 그렇게 복된 그런 삶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얘기지만은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호숫가에 갔는데 아이가 이제 종이로 배를 만들어서 종이배를 호수에 띄웠어요. 호숫가에 띄웠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 종이배가 점점 호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배 좀 건져주세요. 내 배 좀 저기 멀리 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건져줄게 하면서 돌멩이를 주워가지고는 그 배 앞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니까 이 아이가 아니 아빠 내 배 건져달랬더니 왜 돌멩이 던지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가 막 울어대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이 녀석아. 잠깐 기다리니까 그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여러분 동심원을 만들잖아요. 파문을 만들면서 결국은 그 파문에 밀려서 종이배가 다시 호숫가로 오게 되더라. 인생에 원치 않는 돌멩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떨어질 때 질병이라는 돌멩이도 실패라는 돌멩이도 또 관계적인 어려움의 돌멩이도 이런저런 그 원치 않는 돌멩이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고 도리어 유익이 되고 도리어 승리의 첩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말씀드렸나요? 이태리에 가면 이렇게 기울어진 탑이 있는데 뭐죠? 예, 피사이사 탑이 어디 있어요? 예, 피사에 있어요. 제가 가서 이태리 가서 피사의 사탑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피사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이유 정답이 뭐죠? 이게 정답이 이거예요. 유명해지려고. 그거 기울어지지 않았으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별로 유명해질 게 없어요. 때로는 돈이 기울고 건강이 기울고 관계가 기울고 이렇게 저렇게 기우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용케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게 도리어 유명해지더라 이거예요. 제가 예능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27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부임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웬 그 연예계 세계 옛날 연예인 교회인데요. 그런데 그 연예계 세계에도 깡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를 당회장실에 가두고 폭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또 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맞받아 때릴 수도 없잖아요. 칠 수도 없잖아요. 목사가. 뭐 30분 동안 실갱이를 벌이고 또 당회장실이 철문이 돼가지고 그분이 닫아버려가지고 밖에서 열 수도 없어요. 열쇠가 없어가지고 그냥 난리 법석을 피우고 30분 동안 실갱이를 벌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상처가 많았어요. 그냥 목사가 얼마 안 있고 떠나고 얼마 안 있고 떠나고 또 근데 보니까 이 목사를 쫓아내는데 장로님들이 깡패 집사를 동원한 경력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깡패 집사가 성도들에게 윽박질러가지고 그 돈을 몇천만 원씩 뜯어내고 있는 거야. 아, 이 암적인 존재가 교회에 있더라니까요. 참,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 밑에서 17년을 있었고 8년 6개월을 교역자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나이스하게 목회를 배운 사람이 이 험악한 동네에 가서 38살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그런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목회가 뭔지도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 난감하죠.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떠나야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는 역시 멘토이신 목사님에게 찾아가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해서 곽선희 목사님에게 제가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언제 시험당했나 그렇게 오히려 되물으세요. 예수님이 제가 부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돼 예수님이 시험당한 게 공생애 초기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냐.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을 줄 테니 내가 엎드려 져라. 아, 예수님 공생애 초기에 시험 받으셨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잘 참아내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는 수종되니라. 야, 참, 인생 경험이 많으신, 목회 열린이 많으신 목사님이 하신 말, 짐작은 했지만 무슨 말인지. 교회 가서 아무리 없었던 듯이 그냥, 그대로 지나가니까 성도들이 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때까지 목사들이 여러 번, 여러 명이 바뀌고 이러니까 정을 주지 않고 있다가 저 사람도 좀 있다가 갈지 모르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 내색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저를 폭행했던 그분은 조용히 떠나시고 그때부터 성도들이 천사처럼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견디기 힘들고 막 분이 터지고 이럴 수 있는 일을 당하는데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과거에 있거나 현재에 있기보다 오히려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해석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 생각하면 요셉 정말 복장이 터질 노릇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독차지 받았던 그런 요셉인데 하루아침에 결국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게 그 몸은 그는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의 마음은 자유인인 거예요. 그는 미움을 받았지만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예로 판 형제들에게 안 갚으면 나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마음의 칼날을 갈면서 분을 품고 그날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흉년에 식량을 사러 온 형제들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혔을 때 그 배다른 형제들이 그 옛날 어린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죄값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제삿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찰나에 요셉이 하는 말이 뭐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섭리 안에서 우리 그 야곱의 일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애굽의 노예로 보냈다는 거죠. 요셉은 팔렸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파송하셨다는 그런 선교적 의식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더구나 요셉은 보디발 아내, 미세스 보디발의 저는 그 보디발 아내의 심정을 좀 이해합니다. 왜? 보디발이 누굽니까? 바로왕의 경호대장이니까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 달라붙어가지고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애굽왕 바로의 경호대장이니까 집에 있을 날이 없잖아요. 부인 외롭습니다. 경호대장의 부인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미세스 보디발 외롭고 그런데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제가 은혜 받는 기절 중에 하나인데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왠지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런 청년을 보니 이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혹을 하지만은 그걸 뿌리친 요셉, 결국은 그 결과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이 어디냐면 바로 그 바로의 아니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인 거예요. 감옥이 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보디발은 결국은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 집에 있는 감옥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는데 결국은 요셉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바로 바롱을 시해하려고 했던 음모에 가담됐던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바로 누군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떡 굽는 관으로 밝혀지지만 술 관원과 함께 그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억울하고 죽겠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유혹하지도 않았는데 거꾸로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해놓고 그걸 뿌리쳤는데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진 요셉의 인생. 아, 이 정도 되면 그냥 인생 되는 게 없구나 이러면서 그냥 목매달아 죽든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만할 텐데 근데 요셉은 미움이나 한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죠. 어디서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든 성공이든 실패든 축복이든 고난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도지를 무교동에서 서울의 무교동에서 이렇게 주일날도 전도지를 돌리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술집 아가씨들에게 이제 전도지를 돌리니까 아니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니 교회에서 일하시지 않고 왜 이런 데 와서 우리들한테 이 전도지를 돌리세요 그랬더니 이게 다 팔자란다 그랬더니 그 술집 아가씨가 아니 그 우리들이 쓰는 용어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용어를 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 그럼 네가 섭리라고 그러면 알아듣냐 팔자라고 그래 알아듣지 인생 팔자소관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의 삶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팔자소관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고 사십니까? 오늘 직장이나 가정에서 잘못하면 신세타령 팔자소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교사로 나를 이 집안에 보내셨구나.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직장생활 하는데 얼마나 많이 부대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선교에 불며진 이 직장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인생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운명과 팔자가 달라,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 시련의 과정이 어쩌면 요셉이 성경에는 꿈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만은 어려서 보여준 그 볕집단이 열한 볕집단이 자기의 절을 하고 또 하늘의 열한 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수그리는 이런 모습을 보았던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오늘의 나의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다. 이 하나님의 섭리적 세계관 안에 오늘 매 순간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된 삶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커밍오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성공을 하려면 네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두뇌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성공적인 삶은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태도가 93%를 차지한다. 인생은 태도가 승리를 결정한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뱀은 같은 물을 먹고 복을 만드는데 젖소는 같은 물을 먹고 우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같은 물을 먹어도 그 물을 어떻게 내가 소화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대학에 서울에서 재수에서 떨어지고 삼수에서 떨어지고 사수째 하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들이 이 사수를 하고 있으니까 떨어졌다는 말을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야. 왜 아들이 그 떨어졌다는 말만 들으면 노이로제가 걸리니까 어느 날 근데 아들 앞에서 볼펜을 떨어뜨린 거야. 아이고 볼펜이 떨어졌네 이러면 또 아들이 시험 받을까 봐 이렇게 얘기해. 아유 볼펜이 땅에 붙었네. 아니 물리적으로는 같은 현상인데 문제는 해석이 다른 거죠. 어느 죄수는 감방에 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쳐놓은 놈, 원인 제공한 놈, 그러면서 나를 또 판결한 재판장, 뭐 그냥 그 원 안에 가득 차가지고 미움으로 푹 받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정신이 미쳐버린 죄수가 있는가 하면 잘못은 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창살 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보고 새를 보고 그러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각이 맑아지고 자연 친화력이 되고 건전해지고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시인이 돼가지고 모범수가 돼서 조기 출소하는 그런 일이 주어졌다. 인생 내게 주어진 환경이 중요하냐? 환경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냐? 잘 아시겠지만은 attitude라는 단어 영어의 알파벳에 A를 1점, B를 C점, D, C를 3점, D를 4점, E를 5점 이렇게 알파벳에다가 1, 2, 3, 4, 5, 6, 7, 8 점수를 매겨놓고 attitude라는 단어에 합산을 해보면 몇 점이 나오냐? 100점이 나오냐? 집에 가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태도가 100점이다. 인생은 태도에 달려있다. 차 한 대가 길에서 사고를 내가지고 뒤집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혼잡한 가운데 기자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비집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전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전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하고 비집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 누가 치웠냐면 개 한 마리가 치웠다. 졸지에 개자식이 된 거지. 그럴지라도 이 포지티브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인생의 문을 연다는 거죠. 우리 뭐 리더십의 고전적인 책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프로액티브, 주도적인 삶의 태도.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줘버려, 겉옷까지.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이게 얼마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남자들은요, 결혼하고 한 5년 지나면은 바쁘게 살다 보면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려요. 아내 생일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 어떤 때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저 핸드폰에다가 다 이제 캘린더가 있으니까 거기다 집어넣지만은 이거 핸드폰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제가 하도 까먹으니까 제 아내가 연말마다 수첩을 하나 사주는 거야. 난 수첩을 왜 사주나.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수첩에 나중에 열어보면은 빨간 볼펜으로 자기 생일, 와이프, 저 장모 생일, 장인 생일, 결혼 기념일 빨간 글씨로 그 수첩에다가 다 적어놨어. 그런데도 결혼기념일인데도 제가 잊어버려. 그러면은 아침에 교회 출근할 때 선물을 하나 디밀면서 여보 오늘까지 데리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날이야? 오늘 결혼기념일인가 봐.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제가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날 밤에 왕창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사준다. 안 사는 게 낫지. 정말 엎드려 절박기가 될 수 있지만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나 안 해주나 꼭 해가지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도적으로 베풀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어디 뭐 야외 예배 가거나 이게 대형 차량을 빌려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교회 버스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갈 때는 대형 버스들을 뭐 몇 대 빌려가지고 가는데 제가 꼭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이왕이면은 나중에 갔다 와서 팁 주지 말고 미리 팁을 줘라 떠날 때. 그러면 안전 운행하고 좋은 음악 틀어주고 얼마나 좋으냐. 근데 이건 나중에 주면은 가다가 휙휙 핸들로 잡아채고 막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어차피 줄 건데 미리 주지. 제가 어디 교회 가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강사비를 미리 주더라고. 그날따라 말씀이 세지더라고. 뭐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 할 거면은 미리 하는 거죠. 왜 마지못해 하고 억지 춘향이 되느냐. 요셉은 여러분 보디발 아내의 지금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창세기 39장 이후에 보면은 보디발 집에서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아가지고 성실히 일하니까 아내의 식료, 자기와 아내의 식료 외에는 간섭을 하지 않을 테니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보디발이 맡깁니다.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팔려간 주제에 우리 같으면은 억울하게 사는데 이 집 가서 충성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속에서 충성을 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갔는데 이 정도 됐으면은 인생 포기해야 될 판인데 감옥의 재반 사물을 다 맡아가지고 하면서 간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의 태도로 살다가 가만히 보니까 바로왕을 시해하는 문제로 떡 굽는 관원, 관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왕을 독살하는 예들이 있어가지고 왕의 가장 측근으로 술을 먼저 마셔보는 겁니다. 떡을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이게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신음하는 사람 아니면 이 두 자리를 맡길 수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떡 굽는 관원이 바로왕을 시해하는 일에 연루가 되고 술 맡은 관원은 연루가 되지 않은 정직한 사람인데 잘 모르니까 이 경호대장인 보디발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는 일단 집어넣는데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그 감옥에 들어오고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들어와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셉의 태도죠.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이제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난 여기서 뭐 무슨 볼장 다 본 인생인데 여기서 뭘 하겠나. 자포자기할 만한 인생인데 거기에서 감옥의 재반 일을 다 맡아가지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는 데다가 제가 감동받은 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바로 그 말이에요.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한번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붓이 있는지라.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니 요셉의 인생을 보면 자기가 근심을 해도 한참 근심을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은 날씨로 말하면은 인생은 먹구름인데 그 마음은 완전히 햇빛이에요. 청아한 날씨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의 얼굴에 이제 왕을 시하는 일로 인해서 잘못하면 자기들이 목이 날아가겠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온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까지 헤아리는 이 주도적인 삶의 태도. 전 여기서 정말 감동이 돼요. 보통 흔히 하는 말로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이미 다 공부 끝나신 분들인가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포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자리로 살아가는데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을 받게 되고 정말 복된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 여러분 근심빛도 헤아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요. 대학에 다닐 때 이제 2학년 때인데 다리를 몹시 저는 친구가 하나 전과를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다리를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니까 이 계단을 혼자 못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평지에서는 간신히 걷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많이 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좀 돈이 있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사람을 사가지고 그 사람이 붙들고 다닌 거예요. 근데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좀 자존심도 있고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자기를 졸업 때까지 붙들어줄 친구를 하나 고르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마침 저희 과로 이제 전과를 와가지고 40명 중에 물색을 하는데 제가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눈치를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저 친구가 자기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구나. 근데 가만히 제가 그 순간 산수를 하면서 한두 번 붙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3년인데 이걸 내가 저 친구를 붙들어주면 내가 완전히 자유가 억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한 달을 요리조리 시선을 피했어요. 다가오려고 하면 딴 데 화장실 가고 아니 이게 한 번 이제 부탁받으면은 저는 또 거절을 못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한 달 만에 저한테 딱 다가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날 좀 붙들어주겠냐. 사실 제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캐톨릭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고 대학에 들어왔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대학 1학년 때 제 주량이 소주 두 병 반이라고. 거기다가 예수를 안 믿고 노래 또 음반도 만드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음반 만든 거. 목소리에다가 노래에다가 술집 가서 마이웨이 한번 부르면 술집 주인이 감동받아서 맥주 다섯 병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이 저를 데리고 술집 다니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제가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놀 수 있는 가락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막상 부탁하는데요.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아침 8시 45분에 만나가지고 교문 앞에서 강의실 5층, 6층 올라갔다가 밥 먹으러 점심에 내려오고 학교 근처에서 밥 먹고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 전공하는 걸 모든 과목을 똑같이 듣는 거죠. 이걸 3년 동안 붙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별명이 빛과 그림자. 항상 붙어 다니니까. 근데 제가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역기를 들다가. 근데 그 친구의 체중이 계단에 올라갈 때마다 허리에 그 중압감이 아픔이 통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많이 약해졌을 때 저희 누님이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서 저를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때 제 마음이 약해지면서 학교에서 캠퍼스 CCC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 그 친구하고 가고 싶었어요. 왠지 마음이 약해지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집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예수 믿고 그리고 또 목사가 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지만 내 삶의 실리적인 삶의 태도로 제가 끝까지 살겠다고 발버둥 쳤다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 이 나이에 뭐 하고 있겠어요. 자,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지만은 뭐가 됐겠습니까? 강남 제비밖에 더 됐겠습니까? 누님 춤이나 한번 주실까요? 이러면서 여자나 꼬시고 앉아있고 그런 파렴치한 인생을 살다가 정말 의미 없이 덧없이 한 줌의 죄로 끝날 인생. 여러분 인생은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정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영국의 어느 부잣집 아들이 수영을 하다가 냇가에서 물에 빠져서 물살에 휩쓸려 가려고 하는데 그 부잣집에 정원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수영을 잘하고 시골에서 자라니까 그런데 어린 소년 부잣집 아들을 구해줬어요. 생명을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잣집 아이의 아버지가 정원사의 아들에게 네가 소원이 뭐냐?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 아니냐?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가 의사가 될 때까지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너의 모든 등록금을 내가 대줄게. 그 자기 집에 있는 아들을 살려가지고 정원사의 아들인데 그래서 나중에 훗날 이 아이가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잣집의 아들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누가 되냐면 바로 영국의 그 유명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처칠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처칠을 살려준 것 때문에 그 아이를 의학 공부까지 다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처칠이 이란인가 어디 국왕을 만나러 갔다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또 죽게 생긴 거예요. 외국에서. 그 플레밍이 자신이 발견한 이 폐렴 약인 바로 페니실린을 가지고 이란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처치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아름다운 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순간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빛까지 헤아린 요셉의 모습. 이것이 그 근심빛을 헤아릴 때 대화가 열리면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한다 할 때 오늘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꿈을 해몽을 하게 될 때 당신은 복직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하기를 나는 죄가 없이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근데 참 용케도 술 맡은 관원이 은혜를 입고는 그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얼마 동안? 2년이라는 세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2년 동안 감옥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요셉의 리더십을 키우고 계십니다. 수많은 이 정치가들을 만나면서 바로의 궁궐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와 경륜이 있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썩는 것 같지만 거기에 묵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을 때 꿈을 꿨지만은 아무도 다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뭐 술사들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그때 술 맡은 거는 누가 떠올랐을까요? 2년 전에 감옥에서 만난 자기 꿈을 해몽한 요셉이 떠오르는 겁니다. 요셉을 결국은 감옥에서 끌어내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감옥에 들어온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을 헤아리는 그의 주도적인 삶의 태도. 그래서 톨스토이가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단편에서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젠가? 지금입니다. 지금.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게 소금이고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이다. 지금은 영어로 present. 그건 선물이라는 뜻도 있잖아. 지금 내가 만나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1,000명, 2,000명이 넘는 그런 집회도 많이 해보지만은 성도들이 얼마 없는 곳에서도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요셉의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최대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달란트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나이가 드셨어도 요즘은 50에 은퇴하고 100세를 사는 50년을 덤으로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 50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제 동기 목사는 그 스페인의 우리 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스페인의 뭐죠? 응? 산티아노. 산티아노 800km를 걸어갔다가 자기 부인하고 그거를 40일 동안 완주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산이란 산은 지금도 저 어디 있으면 카톡에 지금 후지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또 나와요. 이야, 끝이 없구나. 얼마나 튼튼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120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런 부분에 수명도 스스로 단축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요셉은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최대한의 삶을 살았어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사람들의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 근심비까지 헤아리는 사람. 그냥 퉁명스럽게 던지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일이 있으시길래 얼굴이 좀 어두우세요. 이런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걱정해 주는 마음으로 다가간 이 자체가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의 총리까지 가는 겁니다. 인생은 참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이 여기 계시지만은 과거에 심은 것에 의해서 오늘 거두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일 내가 언젠가 또 거둘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이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환경에서도 성취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날 성취를 위해서 관계를 깨뜨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섭게 남을 밟고 올라가고 그런 생존 경쟁, 정말 적자 생존의 원리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일 요셉이 성취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다고 한다면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왔을 때 그걸 뿌리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발판으로 해서 노예의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구가 발동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 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사람이었고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삶을 긍정적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그는 성취가 아닌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싶은 마음에 부정한 관계를 갖고 그 발판으로 노예를 삶을 벗어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탈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시퍼렇게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가서 자신을 신뢰하는 애굽 사람 주인 보디발과의 관계를 신실함을 지켜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신세가 되고 말죠. 감옥 가서도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의 근심 섞인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관계의 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보라는 거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인포시크 등 4개 IT 업체를 성공시킨 성공한 벤처 사업가 스티븐 케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나는 MIT 공대에서 최고의 공학기술을 배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IT 사업에 성공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면서 누군가 나에게 공학기술과 인간관계 기술 둘 중에 하나로만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인간관계의 기술을 택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해 보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15%는 자기의 기술적인 지식에 의한 것이고 오히려 85%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누군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 관계를 이용하거나 관계를 깨뜨리는 이기적인 인생보다 오히려 아름다운 대인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나아가 더불어 복된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righ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묻는 질문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질문.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장소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물으시는 거죠. 그 두 가지 질문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수직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 그리고 수평은 나와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 모든 구약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십계명은 대인계명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죠. 그걸 마태복음 22장에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축약이 됩니다. 교회사에 보면 이 러시아 정교회가 이 볼셰비키 혁명에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무너질 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냐면 파리 한 마리가 성찬기에 빠졌대요. 성찬식을 하는데. 그런데 파리가 성화됐느냐 포도주가 더러워졌느냐 이걸 가지고 디리따 싸우는 바람에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바람에 이 공산혁명주의자들이 와서 그냥 이 러시아 정교회를 다 짓밟았다는 거예요. 단적인 얘기지만은 여러분 오늘날 인생들이요 참 얼마나 비본질의 목숨을 거는지 몰라요. 감자를 설탕 치고 먹는 게 맞아요? 소금 치고 먹는 게 맞아요?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가정법원에 온 부부가 있는데 재판장이 그랬대요. 나는 된장 찍어 먹는데 아니 그게 무슨 뭘 찍어 먹으면 어떻다고 치약을 밑에서부터 말아 올려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중간부터 확 짜는 게 맞아요? 저는 38년을 아내하고 살았지만은 치약 때문에 아내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치약 하나 더 사가지고 지 맘대로 짜거든. 아니 인생 비본질에다가 왜 목숨을 거느냐 이거. 어느 신랑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신랑이 그랬대. 아 우리 국시나 해먹을까? 그랬더니 신부가 아니 그게 국수지 어떻게 국시냐고. 둘이서 옥신각신 싸우다가 마을 이장한테 가서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을 이장한테 갔대요. 국수가 맞아요? 국시가 맞아요? 어떻게 달라요? 그랬더니 이장이 얘기하기를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거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거야. 그럼 밀가루하고 밀가리는 어떻게 달라요? 그랬더니 밀가루는 봉투에 담은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거야. 그럼 봉투하고 봉다리는 어떻게 달라요? 봉투는 기계로 찍어 만든 거고 봉다리는 풀로 붙여 만든 거야. 아니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인생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민교회에도 뭐 참 별의별 얘기가 많지만은 예배 끝나고 주일날 국밥 먹자는 국밥파와 도넛 먹자는 도넛파로 갈라진 교회가 있어요. 5년 뒤에 장로님이 서로 만났는데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이유도 잊어버렸대.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라틴어로 유명한 말입니다만 번역하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저는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예배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어느 교회 가보면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강단에 양말로 올라가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어떤 데 가니까 구두를 신고 거기다 덧신을 신으래. 아주 까만 덧신을 이렇게 양쪽에다 신고 올라가는데 내가 이게 지금 무슨 꼴이지? 아니 그런 생각, 그런 것들 좀 털어버리면 안 될까요? 본질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 비본질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는 우리의 가정대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나요? 지난 작년에 제가 와서 그 얘기했죠? 라면과 참기름 싸우는 얘기였는데 기억나세요? 한 번 더 앵콜 공연을 해볼까? 라면과 참기름이 싸워서 얼마 후 라면이 파출소에 잡혀갔어. 왜 잡혀갔을까? 참기름이 고소해서. 이윽고 참기름도 끌려갔어. 왜 끌려갔을까? 라면이 불어서. 김밥도 붙잡혀갔어. 왜? 말려들어서.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에 면회를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왜? 차가 와서. 이 소식을 들은 스프도 졸도를 했어. 왜? 쫄아서. 덩달아 계란도 잡혀갔어. 왜? 후라이 쳐서. 재수없게 꽈배기도 걸려들었어. 꼬여서. 결국 식초도 이 모든 일을 망치고 말아서 초쳐서. 근데 이 모든 일은 소금이 짠 거래요. 근데 이걸 마지막으로 해결한 게 고구마라는 거야. 어떻게? 다 구워 삶아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계 지향적인 삶이잖아요. 오늘 요셉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또 생면부지의 사람인데도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술 맡은 관한의 얼굴에 근심빛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헤아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하러 다가갔을 때 꿈을 해몽하고 비록 시간은 걸렸지만 2년 뒤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속사의 도구로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잖아요. 인류의 최초 살인자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획득이라는 뜻입니다. 사탄 마귀가 오늘도 인생들에게 가인처럼 성취 중심, 일 중심, 업적 중심으로 살아라. 그 대신 관계는 소홀히 여겨도 되느니라. 관계는 깨뜨려도 되느니라. 그 정도 대가는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지혜왕 솔로몬이 말년에 쓴 전도서 4장에 보면 연합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역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의 모델이 누굴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은 공동체로 거하시면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연합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어느 타이탄 트럭을 모시는 아저씨가 3개국어를 하시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3개국어를 이렇게 하신대요. 핸들, 이빠이, 돌려. 핸들은 영어고 이빠이는 일본말이고 돌려는 한국말이에요. 연합이 되면 큰 역사를 이룹니다. 협력의 협자에 보면 힘력자 세계가 있는데 옆에 여러분 십자가가 서 있어요. 진짜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 네 마음 내 마음에 맞추고 내 마음 네 마음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추고 저도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출 때 여기서 진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환경에 상관없이 오늘 요셉이 복된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비결 세 가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팔자가 아닌 섭리로 살자. 최소한의 삶이 아닌 최대한의 삶을 살자. 그리고 성취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의 삶을 살자. 이렇게 살아갈 때 요셉이 누린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또 요셉이 정말 민족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나와서 혹시 그 찬양 연주해 줄 수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데 예, 우리 가사를 혹시 비춰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가지신 분은 몇 장에 있냐면은 620장에 있어요. 우리 620장 찬송가에도 있는 곡이에요.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한번 예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모인 우리 G코드죠? 네 같이 가사가 혹시 인터넷에 뜨면 비춰주시면 좋겠죠? 여기에 모인 우리 많이 아시죠?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주신 2절 주님이 뜻하신 일 뜻하신 일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네, 계속 연주해 주시고요 요셉이 오늘 복된 사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은 우연과 또 팔자와 운명론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공도 실패도 축복도 고난도 질병도 건강도 오늘 하나님의 섭리적인 세계관 안에 들어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고난도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고 성공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팔자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바울과 신라처럼 온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주님 판단으로 주님 운명론적인 세계관이나 운이나 재수나 또 자기 노력의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는 공로주의적인 세계관에 의해 살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화하는 신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공도 은총이고 축복이지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믿는 신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 요셉이 언제나 해피하게 참으로 어디서든지 복된 사람으로 살고 복을 끼치며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미움의 노예나 한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참으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파송받은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요셉은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최대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주님도 원하셨습니다.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을 주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의식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요셉이 참으로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얼굴에 근심빛까지 있는 그것을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면서 그렇게 참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내 코가 석자인데 자기 앞가림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옹졸하게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내가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그렇게 톨스토이도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의 삶을 주님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살았기 때문에 매사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았습니다. 인생은 태도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의 태도가 인생 성경의 중요한 요인임을 요셉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팔려간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파송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나 믿지 않는 직장의 일터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인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 요셉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요셉은 성취 중심의 삶이 아닌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성취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싶은 마음에 요셉 보디발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갖고 별판으로 노예적인 삶을 벗어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성취 중심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악을 자신의 도구로 발판으로 삼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하지 않았고 보디발 주인 보디발과의 관계에 신실함을 지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에 얼굴에 근심빛까지 헤아릴 만큼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성취 중심이 아닌 하나님 관계 중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구속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주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취 중심의 삶이 아닌 관계 중심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본능적인 욕구 충족과 더불어 삶의 의기를 벗어나기에 죄악을 도구로 삼는 요셉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행 신세가 되면서도 주님 어디 가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다른 사람의 약점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주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2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려.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
때로는 요셉처럼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
요셉처럼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광야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들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은 주어진 삶의 현실에 상관없이 복을 누리고 살고 복을 끼치며 사는, 복을 전하며 사는 요셉과 같이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 밤에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된 사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운명이나 팔자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살고 최소한의 삶이 아닌 주도적이고 적극적 긍정적인 최대한의 삶을 살고 성취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디에 갔다 나도 늘 복된 사람으로,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 베인버리 장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불을 켜주시죠.